7월 30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듣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점점 풍성한 성가대를 볼 수 있어서 마지막 주일이 아주 기다려집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참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중요성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 근본적인 그 물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서는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 방법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 안에는 뭐 즐거운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 성도의 예배, 진짜 크리스천의 예배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읽으셨거나 한 번은 들어보신 책 제목일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딱 들어봐도 뭔가 철학적이고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도 의미 있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사막을 건너갈 때의 여섯 가지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사막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방법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떻습니까? 매번 똑같습니다. 바닥은 늘 모래이고요,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꼭 이게 이 사막길이 무엇같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이들 뭐 출근시키고 뭐 학교 보내야 되니까 막 씨름하다가 직장을 보내고 또 내가 또 직장을 가기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 또 잠을 자고 또 다음날 아침이면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삶인데 그게 마치 이 사막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사막의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길에서는요,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라는 건 지형지물을 알려줍니다. 뭐 여기에 언덕이 있고 여기에는 뭐 큰 바위가 있고, 그런데 아무리 표시가 되어 있어도요, 사막은 바람, 큰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바위도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다음날엔 엉뚱한 곳에 또 언덕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필요가 없대요. 오히려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침반이죠. 나침반. 사막만 그럴까요? 눈 위도, 극지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극지방을 여행할 때는 꼭 나침반을 두 개, 세 개씩 챙겨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두 개, 세 개씩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서 쳐다보는 그 나침반이 오히려 사막길에서는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일상 같았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오아시스가 사막 안에 있어요.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를 들르는데, 근데 오아시스를 들르고 온 지 얼마 안 됐어. 뭐 나는 물도 있고 목도 마르지 않고 별로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그냥 다음 오아시스에 가서 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오아시스를 지나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곳에 오아시스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가는 길 가운데 오아시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저도 가끔 합니다. 제가 LPG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수원에 들러서 천안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수원 가는 길에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여유롭죠. 뭐 경고등 들어왔으니까 몇 킬로는 더 가겠지. 다녀오면서 충전소가 보이면 충전해야지 하고 출발을 하는데 그 가는 새로 뚫린 고속도로에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휴게소가 있길래 아 휴게소 가서 충전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직 그 휴게소에 충전소가 뿌려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기차 시간을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기차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그야말로 똥줄이 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고속도로를 잠시 나가서 충전을 하고 다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중간에 도로에서 멈출 뻔한 거죠. 그러니까 보일 때, 눈에 보일 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괜찮아. 목마르지 않아. 나는 지금 물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치면 결국 중간에 물이 떨어지게 되고 목마르고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결국 중간에 퇴보하게 되거나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또 피곤하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서 그늘 아래 쉬는 시간을 가져야만 사막을 무사히 횡단하고 건너갈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 예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복받은 예배입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오아시스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오아시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들지? 토닥토닥 하시면서 우리를 오아시스로 불러주셔서 먹여주시고 그늘에 쉬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이 사막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오아시스의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그냥 건조하고 또 메마른 상태로 그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오아시스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아니면 중간중간 드리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발전소 이런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드리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고 또 방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살기 괜찮아. 지금 당장 나는 목마른 게 없어. 내 인생이 지금은 충분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 영혼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고 주의 예배를, 예배들을 간과하고 가벼이 여기고 그러다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퍼져서 번아웃 되는 쓰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에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사다리로 연결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 시간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시간, 영적인 시간, 거룩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레위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제사 제도가 뭐 제사의 방법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아시스마다 들리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특히 중독에 빠진 분들. 미국 영화에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는 뭐 술을 끊은지 뭐 245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복하는, 단체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아요. 이 중독을 벗어나야 되고 죄를 벗어나야 되는 분들이 꼭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상태를 점검받고 살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갖지 않고 어느 순간 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성도를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다니시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편과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럼에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사진을 올릴 때마다 아주 행복한 모습을 올리면서 이분이 행복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해 주셔서, 저에게만 부탁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몇몇 목사님들한테 부탁하셔서, 그래서 같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몇 번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이분이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분의 죽음이 뭐 자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아직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제가 굳이 왜 이분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분이 분명 회복의 길에 있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요, 이분이 회복의 길에 있어서 교회 찬양팀에 서기도 하고, 특히 예배 드리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이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놓치게 되면서 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받고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수로 채워지고 오아시스를 들러서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이런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걸 놓치게 되면요, 특히 이렇게 중독에 빠져있고 또 죄에 빠져있는 인생들은 너무나 쉽게 그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라는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아시스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중환자실에 그 환자에게 그 코에 끼워져 있는 산소호흡기가 이 사람을 살리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마지막 산소호흡기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인생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호흡기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건강할 수 있어 라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어떻게든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주의 성수를 하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좀 가볍게 여기고,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 남은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내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산소호흡기이자 내 인생의 이 광야 같은 길에서 나를 살려주는 오아시스 같은 피난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이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제사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이 제사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바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말이 이 레위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장만 봐도 9절과 13절, 14절, 17절, 2장을 보면 2절과 9절, 3장에는 5절과 16절, 무려 18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제사와 관계대해서는 15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요, 예배는 향기로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향기롭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향기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심해지면 악취가 나는, 악취나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향기로운 예배란 따라해 보실까요? 값진 예배이다. 값진 거 아니고요. 값진, 값비싼, 그렇죠? 값비싼 예배입니다. 값진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기본 골격인데요. 이 중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제사 제도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의 자기 사람의 맞는, 형편에 맞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숫소를 드리고 뭐 중산층은 순양이나 뭐 염소를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 비둘기를 드릴 형편마저 없어요. 그러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공통된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일단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막 다리를 쩔룩거리고 못 나고 여러분 열 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잖아요.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잖아요. 막 못 나고 밥도 잘 안 먹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 잘 걸렸다. 다음 제사는 네가 제물이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흠없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살찐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지금도 뭐 제사를 드리는 종교들이 있죠.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 뭐 유대교는요, 지금도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뉴질랜드나 호주, 이 양목장에서 기르는 양들을요, 수입한대요. 생각해보세요. 양목장에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바치는 건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뭐 3000년, 3500년 전 이때에는 여러분 수입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했고 또 양이나 염소가 결코 저렴하지 않았어요. 값비싼 거였어요. 지금은 목장들이 막 기업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집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있는 게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죠. 소 팔아서 뭐 장가 보내고, 소 팔아서 학교 보내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버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버거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 같은 그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러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될 수 있는 한 잘 드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양을 끌고 오면서 혹시 내 마음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죄에 오염되진 않았나? 내 마음을 살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양을 끌고 나오고 이 전체 과정, 제사의 전체 과정이 아주 온전하게 바쳐지기를 아주 소망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또 제사장이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비싼 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비싸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값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그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이 값비싼 제사를 이제 더 이상은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단번에 바쳐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사를 지냈으면 여러분 주일마다 양 한 마리씩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피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또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종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값비싼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자유함이 어느 순간 방종으로 번져서 우리들의 예배를 아주 값싸게 헐값으로 만드는 잘못된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자신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실수가 없고 부정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헐값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뭐 저녁에 온라인으로 드리든가 다른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되고 다음번에 뭐 예배 또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예배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심리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만 있는 예배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심령이 메마르고 건조해요. 마치 화석 같아요. 여러분 화석이 뭡니까? 화석을 보면은요 안에 뭐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식물이 있었다라는 흔적만 남아있는 게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심령이 화석이 되어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대, 예수님이 계셨대 라고 하는 흔적만 있고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를 어느 순간 값싸게 헐값에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길이 납니다. 길이 한쪽으로 만들어지면은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눈길을 볼 때 여러분 눈길에서 차를 운전할 때 앞에 가는 차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 못 받는 분들은요 계속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재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예배 인도자를 보면서 쟤는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 찬양 기도자가 어떻네, 오늘 기도 내용이 어떻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재고 달아보는 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이분들의 심령은 그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항상 달아봐요. 그걸 재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는 분들, 제대로 길이 나 있는 분들은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심지어 교회 학생을 이 강단 위에 올려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면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어리숙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그 속에 있는 예배의 무게를, 값진 것을 회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때는 항상 헌금을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빳빳한 돈을 성경책, 옛날 성경책은 얼마나 또 튼튼해요, 무겁고, 그 안에 껴넣으시고 또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다림질로 다리시고 또 토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방송 밑에다 돈을 깔아놓고 얘야 여기 좀 앉아있어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 얘기만을 계속 들으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헌금을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저는 반발감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막 부담으로 다가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첫 월급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생각했을 때,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엄마 내복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먼저 드리래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거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렸습니다. 11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됐지 뭐 11조까지 그렇게 따박따박 정확히 드려야 됩니까? 뭐 예배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막 헌금 내용도 막 읽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발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1세대 신앙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정말 귀했던 거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예배 때마다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성경책에 꽂아두고 빳빳하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어딜 출타해서도 주일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주일날은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할 정도로 애쓰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는 그 예배가 그만큼 귀중했고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들이 값지게 드려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있고 부흥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무게가 없이 그냥 흔하게 있는 너무나 값싼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드려지지 않고 그냥 심리적으로만, 여러분 심리적인 것과 마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지적으로만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배워가야 되고 무언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냥 교훈을 듣고 윤리 시간 같은 그런 시간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다음 주부터 예배 때마다 값비싼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빳빳한 거 내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처럼 정말 값비싼 예배인 것이죠. 온 힘을 다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값비싼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볼게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너무 잘 드린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딱 맞아요. 숫송아지, 순양, 수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흠 없는 아주 살찐 피둥피둥한 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원래 원리 원칙대로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재물을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쪽 14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 지키는 이 예배, 이 헌금, 이거 나 지겹다. 나 너무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값비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싫다고 하실까요? 우리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레위기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근데 어떻게 향기로울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요. 제단 위에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2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것 중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요 앞에 말씀에 나옵니다. 꿀과 누룩은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꿀과 누룩을 올려가지고 억지스러운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태워서 번제단에 올리면 여러분 꿀 뭐 단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향기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워야 되는 거지 거기다 막 인위적으로 맛있는 냄새를 첨가하고 그래서 향기롭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값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많은 예배를 그리고 아주 값비싼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걸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배가 값진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중요한 거니까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값지고 비싼 무게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붙이셨느냐? 목숨을 다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가 값진 예배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오늘 예배 아니면 뭐 다음번에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라고 부르면 무슨 취급을 받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교회 처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나를 키워준 교회, 내가 젊은 시절부터 성장했던 이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교인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교인들이 와서 여러분 대신해서 청소해주고 대신 예배를 준비해주는 일은 없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신 예배는 무엇이냐? 값비싼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값비싸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척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오늘 아니면 다음번에 하지, 다음번 아니면 그 다음번에 하지, 그러다가 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또 하나님 대신에 채워 넣은 나를 어떤 중독에 빠뜨리는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으면서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오아시스에 들려서 생수를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기회를 놓치고도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게 되고 어느 순간 멀어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값비싼 예배의 모습을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들이 신방하면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아, 그 권사님들이 참 예전부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심야 기도를 지키셨던 분들이고 교우들을 위해서 또 밤새 기도해 주시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그 의무를 짊어져야 돼요. 다시 그것을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배는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형식화되어 있고 화석이 되어서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값비쌈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무엇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피, 그 은혜를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라고, 이 예배의 축제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예배하게 되는,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만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값비싼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푹푹 빠지는 모래 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수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